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타인을 의식하기보다 하느님을 의식하여라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누군가 그 일을 말하며 자기를 지켜주면 우쭐해져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을걸. 사람들은 칭찬하다가도 우리의 허영심과 교만을 이내 알아차립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져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선, 기도, 단식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이 자칫 욕심과 허영심으로 인해 빛이 바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자선과 의도를 갖고 하는 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과 숨은 생각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위선적인 사람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느님 앞에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시선, 평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릴 필요도 없고 속이거나 숨길 필요도 없음을 알고 그리고 마음을 가난하게 먹을 수 있게 되며 하느님 앞에서 매일 자신을 깨끗이 닦고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하느님 아버지 현존에 온전히 자신을 열어드리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자선, 기도, 단식은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선, 기도, 단식의 핵심은 자신에게 집중된 삶에서 벗어나 그 중심을 주님과 이웃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길, 하느님의 영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길, 이 영적인 길에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선과 단식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또한 내적 자유에서 오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고 관대하고 너그러워지며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한국의 순교자들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에서 보이는 자기 비움,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내적 자세는 오늘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순교자들을 닮아 맑고 순수하고 자유롭게 변화되기를 청해봅시다.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태리 물리학자이며 천문학자로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신학자들은 성서를 근거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교황청 검사 성성에서 상세히 조사한 후 갈릴레이 저서들을 금서 처분하게 됩니다. 이에 갈릴레이는 자신의 설이 결정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하나의 가설로만 가르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632년 다시 지동설을 옹호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소환되어 갇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갈릴레이가 사망하면서 논쟁이 끝나기는 했지만 그 파문은 대단했습니다. 최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면서 갈릴레이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메이븐에서 펴낸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그가 돌아가신 어머니께 묻고 싶은 질문. 미국 의학 분야 학술 연구 평가 기관인 엑스퍼트 스케이프 선정 최장 절제술 분야 전 세계 상위 0.1%로 뽑힌 명의 강창무 교수. 그에게 물었다. 신의 손을 갖게 된다면 시간을 돌려 고치고 싶은 환자가 있나요? 그러자 그는 어머니를 고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가 의과대학에 들어가 2년 차가 됐을 무렵 그의 어머니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요즘 대장암은 조기 진단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수술 후 암이 재발했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난 정말 철이 없었다. 어머니가 암인 걸 알면서도 걱정 말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통증이 정말 심하셨다. 암이 뼈까지 전이돼 힘겨워하셨는데 그때 진통제 하나 못 드렸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게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그때 자신은 어머니를 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고 의대 학생이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마냥 죽음을 외면한 것 같은 마음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남같지 않았다. 암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서 생명을 끊는 순간은 막을 수 없지만 진료를 통해 암은 더 이상 내 삶에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도 많은 분들이 자연스레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나한테 남겨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외래 오는 환자들에게 사소한 일상에 관한 질문들을 던진다. 그의 메모장에는 환자의 생일, 가족여행, 벼농사 수확 일정 같은 환자의 건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일상들이 잔뜩 적혀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6년 정도 됐다. 어머니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의 손이 있다면 정말 어머니를 살려내고 싶다. 어머니를 치료해서 내 딸도 보여드리고 싶고 좋은 추억과 기쁨도 나누고 싶다. 그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만약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묻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지. 그런데 내가 본 그는 이미 그의 삶 속에 충분히 어머니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낮은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결실을 하게 하는 것은 뿌리에 있는 것이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엔 열매가 이 단 두 문장 안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아진다는 것, 어린 아이가 어른을 보듯 그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곳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 편견과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성경의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성음악 산책, 전해지는 전래 성가인 영가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들으시며 성음악 산책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영가였죠.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샤를르 고노 작곡의 성녀 체칠리아 장음 미사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이죠. 상투스 거룩하시도다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 국제공정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주일 3종 기도에서 하느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리스도인은 이를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자들과 함께 3종 기도를 바친 교황은 이날 복음인 마테오 복음 9장 36절부터 10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시선에 주목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고 기진한 군중을 바라보시며 깊은 연민을 느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억압과 폭력으로 지쳐있는 인류를 바라보신다며 전쟁이 남긴 상처와 소비주의가 초래한 공허함,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들, 악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들, 거짓된 이상에 현혹된 젊은이들을 보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연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신 것은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사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시련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불신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이민청의 청렴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의 발단은 수년간 추진된 바이오메트릭 기능 업데이트, 즉 BCU 프로젝트의 실패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장 서 브라이언은 관련 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 기준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업 실패의 원인뿐 아니라 보고 체계, 정보 공유, 책임 소재,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까지 폭넓게 검토됩니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사업인 아워 퓨처 서비스 프로그램도 함께 점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고위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 대형 IT 사업의 관리 체계와 감독 기능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뉴질랜드 공공부문 거버넌스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5월 식품 가격이 전월 대비 1% 상승하며 다시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유 가격 상승으로 2리터 우유 평균 가격은 1년 전 $4.57에서 현재 $5.06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육류와 빵, 초콜릿, 테이크아웃 커피 가격도 상승하면서 식품 물가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연간 기준 식품 가격은 3.6% 상승했고 특히 육류, 가금류, 생선 가격은 6.9% 올라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 유제품 가격 상승이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토마토와 올리브유 가격은 하락했고 휘발유와 디젤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률은 전년 대비 0.3%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이며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부진이 광범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면서 가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산업용 부동산 임대업체인 칼더 스튜어트가 향후 10년 동안 1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해 산업용 건물 지붕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전국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최대 17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5,000에서 2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조업체와 물류기업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 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일반 전기 계약보다 긴 10년 이상의 장기 가격 계약을 통해 에너지 비용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배터리 저장 장치도 도입해 낮에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체 발전 설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내무장관 브룩 반 벨덴이 소방 응급 서비스 기관인 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FENZ의 자금 조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FENZ는 주로 주택과 재산 보험료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해 운영되며 지난해 약 8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FENZ의 역할은 화재 진압을 넘어 의료 응급 상황과 자연재해 대응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 1년간 전체 출동 건수의 약 3분의 1이 화재와 관련 없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 벨덴 장관은 보험 가입자들만 이러한 공공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재정의원, 지방세, 기반 부담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논의는 향후 소방 응급 서비스 제도 개편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험업계 역시 현재의 부담금 체계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이 선택되든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배분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치권에서 노동당의 교통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최근 대중교통 이용요금 상한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이 제시한 정책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의 주간 대중교통 지출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당은 이를 통해 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연합정부 측은 해당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고소득 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설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가계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적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교통비 절감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오는 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정책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이른바 캔슬 컬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캔슬 컬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불매운동이나 공개 비판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진보 진영의 캔슬 컬처가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최근에는 보수 진영 역시 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나 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보다 강연이나 행사 참여를 막거나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편하거나 논란이 있는 의견이라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모든 발언을 무조건 보호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혐오의 표현 등은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 해당하며 적절한 비판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도 발언과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시장에 쌓여있던 대규모 미판매 주택 재고가 5월에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상당 부분이 매매에 실패한 판매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시장에서 철회한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고는 시장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판매되지 않은 주거용 부동산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해 왔는데 주된 이유는 많은 판매자들이 비현실적인 가격 기대치를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이러한 재고는 5월 들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은 미 판매 재고가 4월에 28,200채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5월에는 26,600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한 달 사이 5.7%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철회된 매물은 공식적으로 매물 등록이 취소된 주택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매물 상태이지만 적극적으로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인터레스트.co.nz은 철회된 매물 수가 4월 3,200채에서 5월 4,200채로 급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한 달 동안 31%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5월과 비교해도 9.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가 5월 미판매 재고 규모를 전월 대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판매 재고는 지난해 5월보다 6.8% 많았으며 2024년 5월과 비교하면 11%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 낀 날씨로 소나기가 곳곳에 지나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다 오전부터 차차 개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세수하고 머리 말리는 일, 설거지와 청소하는 일, 매일 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일들은 보통 허드렛 일로 분류가 됩니다. 다른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빨리 해치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오히려 아주 천천히 집중해서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어떠한 생산적인 일보다 더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가끔은 완전히 다른 리듬감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늘 후딱 해치우던 일들을 더 공들여서 해보고 고요함 속에 마냥 머물러 있다 보면 그동안 놓쳤던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밴드 노래입니다. 나를 부르시오.
수많은 선택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의 눈으로 되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었나.
흐린 안개 속 갈 길을 잃고서 헤매요. 방황하고 있을 때도
그 크신 사랑과 믿음을 어찌 말할 수 있나.
16회 CPBC 창작생활성가제 본선 오른 곡이었죠. Always 밴드의 나를 부르시어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요.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지난해 공모를 해서 올해 발표하고 시상을 한 제7회 신앙체험수기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서울대교구 청담동 본당 안윤자 베르나데트 자매의 귀향인데요. 수상 소감 듣고 작품 감상하시죠.
제가 미비하다고 생각했던 글을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같이 그 캐톨릭 신자들 특히 냉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캐톨릭 신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해요. 제 경험으로는 제 이마에 그 십자가 세례받을 때 새겨졌던 인호가 제 가슴에서도 새겨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례성사 때의 그 신앙, 그걸 돌아보면서 구체화되었고, 또 예수님 앞에 놓고 제가 쓰는 것 같은, 그래서 저 자신에게 또 예수님께 대화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생활, 신앙을 한번 돌아본 그런 기회도 됐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성사를 받은 지 올해로 꼭 55년이다. 흐르는 물처럼 가버린 세월이 마치 어제 일인 듯 선명하게 펼쳐진다. 때로는 순례자처럼, 때로는 도시의 방랑자처럼 배회했던 지난날은 그대로 나의 인생길이었다. 기억 속 저 너머에서 영상 하나가 아스라한 흑백 사진처럼 피어오른다. 눈이 소복히 쌓인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가난하고 고요한 그해 성탄절에 나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기 위해 320조항 교리문답을 달달 외워가며 1년 반 동안 착실하게 공부를 했다. 따지고 보면 평생 살아갈 미천이 되어준 교리의 기본기도 이때 또박또박 기억해둔 문답책에서 나온 것 같다. 어린 나이에 대체 무엇에 홀려버려 그리도 정성이 뻗쳤던 것일까? 예비자 기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미사를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다. 누가 억지로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매달렸는지 알 수가 없다. 세례받는 날에는 순결의 표지로 하얀색 정장이나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함께 교리 공부를 한 영세자들은 대부분 새로 맞춘 옷을 입고들 나왔다. 도톰한 공단에 술을 놓은 진주빛 한복이었다. 축제날처럼 멋들어지게 흰 드레스를 빼입고 온 여인들도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어려워진 집안 형편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차마 한복을 맞춰달라고 입을 떼지 못했다. 결국 혼자 고민만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아버지 장례날 상복으로 입었던 광목으로 만든 얇은 소복을 꺼내 입고 세례식에 갔다. 세례를 받던 때가 동지섣달 엄동설한이었으니 분명 덜덜 떨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추웠던 기억은 없다. 교리 공부 장소였던 성당 수녀원 강당 마룻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귀전에 생생한데 말이다. 함께 세례를 받은 간호고등학교 언니들 얼굴과 세례식에 분주한 예절들, 대모님 모습까지도 선하게 떠오른다. 또한 원장 수녀님의 단호한 목소리와 깐깐한 표정도 어제 일처럼 눈에 잡힌다. 성당으로 올라가는 숲길은 언제 걸어도 한적하고 평화로웠다. 공주 중동성당은 시가지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어 시내 어디서나 올려다 보였는데 고딕 양식의 고풍스러운 성당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평생을 두고 그리움을 주는 내 마음속 풍경이다. 그때는 가톨릭 교리가 어찌나 엄격했던지 당시 교회의 금기 조항들을 떠올리면 그만큼 어둑한 시대를 살았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온다. 어느 날엔 예비자 교리 시간에 수녀님이 눈 하나 깜빡 않고 윽박을 질렀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약혼자끼리 뽀뽀만 해도 대죄를 범하는 거예요. 함께 손잡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다른 것들은 모두 죄악이고 딱딱 잘못했다간 영락 없는 지옥행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때 나는 죄를 피해 도망다니느라 어지간히 긴장하고 살았다. 예비자 교리 시간에 주입된 선악의 기준이 아마도 나의 윤리관을 형성했을 것이다. 중한 계명을 어기면 가차 없이 대죄요. 소소한 잘못은 소죄로 떨어지는 어차피 죄인인 셈이다. 이래저래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으니 나에게 하느님은 심판자이신 무서운 신이었고 고해 성사는 당연히 중대한 성사 중에 성사가 되었다. 하느님은 분명 선이시고 사랑 자체이실 텐데 선을 강조하려고 죄를 부각시키다 보니 온 세상 만사가 죄가 되어버린 게 아니었을까. 이처럼 엄격한 예비자 기간을 거치고서야 세례 성사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나는 철두철미하게 받은 교리 교육 덕분인지 세상이 많이 변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의 내 위치는 일개 죄인에 불과할 따름이다. 마지막 찰고가 끝났을 때 파리외방 전교회에서 오신 파란 눈의 본당 신부님이 나의 수호 성인을 정해주셨다.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트였다. 유별나게 몸이 가녀리고 나약한 아이를 보면서 허약했던 베르나데트 성녀를 떠올리셨나 보다. 베르나데트라는 세례명을 받고 성교회의 딸로 다시 태어난 날 성탄절 자시미사에서 첫 영성체를 했다. 미사 때 영성체를 하는 신자들이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영혼처럼 생각되어 몹시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저 하얀 밀떡은 대체 무슨 맛일까? 동그란 작은 형상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데 성체를 영하면 배가 부를까? 그토록 동경해온 신비런 성체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아, 이제는 나도 성체를 영할 수가 있다니.
지극한 감동이 몰려왔다. 당시엔 3시간 전부터 공심제를 철저히 지켜야 해서 영성체를 하는 사람은 온전히 한 끼를 굶었던 셈인데 신앙심에 불타올랐던 나는 비록 영성체할 자격조차 없는 예비신자일 때도 미사 때마다 언제나 공심제를 지켰다. 성당에 오갈 때면 늘 허기지고 배가 고팠지만 나의 그 모습은 주님께 바치는 희생의 표시였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거룩한 한밤중 자시미사에 나는 소복을 차려입고 참례했다. 옛날의 자시미사는 문자 그대로 밤 12시 자시에 시작되었다. 나를 포함해 낮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미리 와서 가슴에 조화를 달고 맨 앞줄에 무릎틀에 꿇어 앉았다. 장엄한 성탄절 축가가 오래된 성당 안에 가득히 울려 퍼지고 드디어 제대 앞으로 나가 천령 성체를 하는 순서가 되었다. 간절하고 간곡한 기다림 끝에 처음 영해보는 성체.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춥고 누추한 내 영혼의 집에 나자렛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떨림이었다. 감사함이었다. 세례받기 얼마 전 원장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첫 영성체 때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소원을 한 가지씩 미리 생각해두세요. 그리고 성체를 모실 때 마음속으로 청하세요.
면병 속의 성체가 입속에서 녹아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내 안에다 붙잡아 놓고 얼마나 애절하게 간구했는지 모른다.
주님, 제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 영원히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주 성령이여 저와 함께 하소서.
어려서부터 말이 없고 애잔한 아이였던 나는 아버지를 여윈 그해 봄부터 병명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한창 팔팔할 청소년기에 기둥이나 벽에 몸을 기대지 않고서는 혼자서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졌다. 도저히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닐 기운도 없어서 결국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겨우 마치고 휴학한 상태였던 것이다. 나는 1년이 지나고도 복학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집과 성당만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길어지다 보니 의기소침해지고 활달한 동급생들이 딴 세상 사람들 같으면서도 마냥 부러웠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다. 교복을 입고 가슴에는 배지를 달고 학교를 오가는 여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아침 저녁으로 성당에 꿇어 앉아 간절하게 올린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나는 다음 해 신학기에 복학할 수 있었다. 2년이나 휴학하는 바람에 동생과 같은 학년이 되었기에 집을 떠나 인근 도시에 기숙사가 있는 여학교로 전학을 했다. 헌데 그 학교가 우연인지 아니면 예정된 필연이었는지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학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기숙사에서 보낸 5년의 학창시절은 나의 전 신앙생활을 통틀어 가장 다감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성경 아가서의 신부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애틋한 계절. 그때는 정말이지 주님을 그리워했다. 수녀님들이 선생님인 학교, 교실과 도서관 어디를 가든 십자 고상과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학교. 맑고 절제된 환경이 주는 평화를 나는 탐닉했다. 기숙사 우리 방 창문에서 보이는 정원의 작은 동굴 안에 성모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나는 이 석고 성모상을 가끔 아무도 모르게 깨끗하게 물로 닦아 제자리에 살며시 놓곤 했다. 그렇게 작은 희생의 꽃다발을 주님께 바쳤던 것이다. 언제나 숭고한 감수성으로 충만했던 학교 교장은 끝없는 신심의 세계로 내 영혼을 이끌었다. 모든 생각과 상념의 근원이 주님이었고 언행과 사고의 중심에는 늘 주님이 자리했다. 훗날 힘겨운 인생길을 걷게 될 나를 위해 하느님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은총처럼 주어진 그 시기에 나는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를 읽으며 치셈 신부에게 무한정 빠져들었던 감성의 바다. 타고르와 헤르만 헤세를 동경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유난히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초월적인 세계를 몽상하였던 때 칼릴 지브란과 칼 라너와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 심취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시기 다 해지도록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에 잠겼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준주성범은 신께로 가는 오솔길을 밝혀주던 등불이었다. 몸은 여전히 허약해서 시험 때만 되면 온 입술이 죄다 부르트고 알아누웠다. 한 번만이라도 남들처럼 밤을 꼬박 세워가며 실컷 공부를 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지만 학창생활을 통틀어 날밤을 지새우는 꿈은 실현하지 못했다.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오롯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던 기숙사 생활은 아릿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나는 대세를 받고 임종하신 아버지를 계기로 성당에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나에게 신앙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게 아니었다.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내 영혼의 중심부를 관통한 기호가 되었고 구도의 목적지였으며 운명의 인생 행로가 되었다. 삶의 질곡을 헤쳐나오느라 마음이 메마르고 거칠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마에 새겨진 인호처럼 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하느님의 이름이 지워진 날은 한순간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이 점점 납덩이처럼 버거워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 신앙의 휴지기에 다다른 모양이었다. 교리와 계명이 짐스럽고 귀찮아져만 갔다. 꼭 지켜야 되는 주일 미사의 의무감도 고해 성사의 부담도 점점 흐릿해져 갔으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어떠한 명제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무신론의 욕구, 어떤 속박도 거부하고만 싶은 끝없는 자유애의 갈망, 추상적이고 인위적인 거대한 조상으로부터 해방되어 훨훨 날아가고만 싶었던 자유를 나는 얼마나 꿈꾸고 추구했었던가. 그렇게 시작된 방황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메아리 없는 짝사랑이 돼버리고 일방통행으로 그쳐버린 신을 향한 나의 반항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순수한 영성의 소유자였던 아메리칸 인디언의 내적 세계에 빠져든 것이 그 무렵이었다. 자연의 일부분 같은 그들의 단순한 삶에 매료되어 우주를 떠다니는 선한 기운을 한참 생각하곤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란 결국 우주를 떠다니는 선한 기의 총체인 게 아닐까. 거기서 파생되는 선한 에너지의 복합체가 바로 신의 본성이 아닐까. 그러니 나 또한 이 우주의 악한 기운이 아닌 선한 기운을 보태는 영혼이 되어야만 하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는 않았으나 관심법처럼 직관으로 통하는 본질의 탐구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했다. 그때 나는 방황의 늪을 헤매는 자격증 없는 철학자였다. 그걸 방황이라고 하는 건 그 길에서도 결코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으며 언제나 돌아가야 할 본향이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의 음성을 의식하고 그의 품을 갈망하고 있었다. 나의 방황은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현재 진행형이다. 주 예수. 그 이름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주파수는 미미하기 이를 데 없다. 내 영혼은 한없이 암울하고 무미건조하다. 다만 베르나데트인 나에게 예수라는 의미는 결코 어깨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다. 구도의 길은 인생사와 비슷한가 보다. 삶에도 비바람치는 날과 햇볕 뜨는 날이 같이 있듯이 신앙생활 역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뜨거운 때가 있는가 하면 얼음장같이 차가운 냉담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다. 살아보니 열정과 냉정을 오가는 신앙생활이 곧 인생사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수가 훨씬 짧아진 황혼의 길목에 서 있다. 해님이 하늘 모서리에 토해내는 붉은 저녁 노을. 나 또한 그 어디쯤에 도착했을 것이다. 밟고 지나간 흔적들이 살아온 세월의 이력이 되는 나이다. 머지않은 날 나는 이 세상에서의 순례를 마칠 것이다. 세상 모든 이치와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 그 너머에 계실 주님. 지금은 가려져 희미하게 보이지만 어둠의 장막이 걷히는 날,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성탄절은 영세한 지 만 55년이 되는 날이다. 그 해의 성탄처럼 아주 오랜만에 자시 미사를 기다리고 있다. 비록 그날의 감회와 설렘을 재현할 순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아의 심정으로 오늘 밤에 미사 참례를 준비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자리, 처음 주님을 영했던 자시 미사의 그 간절한 기도 속으로 나는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영원히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주택시장에 쌓여있던 대규모 미판매 주택 재고가 5월에 소폭 감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에 도달했다고 발표 후 트루스 소셜에 몇 장의 사진을 설명 없이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기업 어음 발행에 쓰이는 당좌 예금 회전율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주일 3종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리스도인은 이를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자들과 함께 3종 기도를 바친 교황은 이날 복음인 마테오 복음 9장 36절부터 10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시선에 주목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고 기진한 군중을 바라보시며 깊은 연민을 느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억압과 폭력으로 지쳐있는 인류를 바라보신다며 전쟁이 남긴 상처와 소비주의가 초래한 공허함,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들, 악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들, 거짓된 이상에 현혹된 젊은이들을 보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연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신 것은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사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시련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불신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시장에 쌓여있던 대규모 미판매 주택 재고가 5월에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상당 부분이 매매에 실패한 판매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시장에서 철회한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고는 시장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판매되지 않은 주거용 부동산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해 왔는데 주된 이유는 많은 판매자들이 비현실적인 가격 기대치를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이러한 재고는 5월 들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은 미 판매 재고가 4월에 28,200채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5월에는 26,600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한 달 사이 5.7%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철회된 매물은 공식적으로 매물 등록이 취소된 주택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매물 상태지만 적극적으로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인터레스트.co.nz은 철회된 매물 수가 4월 3,200채에서 5월 4,200채로 급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한 달 동안 31%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5월과 비교해도 9.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가 5월 미판매 재고 규모를 전월 대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판매 재고는 지난해 5월보다 6.8% 많았으며 2024년 5월과 비교하면 1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30년 국가 인프라 계획에 대해 제시된 16개 권고안 가운데 13개를 전면 수용하고 추가로 4개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정당이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역시 정부의 공식 답변서에 서문을 기고하며 장기적이고 초당적인 접근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녹색당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인프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인프라 계획을 제출했으며 올해 2월 이를 공개했습니다. 계획에는 향후 10년 동안 추진해야 할 16개 권고안과 10대 우선순위가 담겨 있습니다. 인프라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지난 4월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 검증 책임을 재무부에서 다른 체계로 조정한 것이 해당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6개 권고안 중 11개는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0년 인프라 계획은 뉴질랜드 정치권에서 드물게 국민당, 노동당, 녹색당이 모두 장기 방향성에 동의한 초당적 국가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과제는 계획 수립 자체가 아니라 장기 재원 확보, 숙련 인력 양성, 정권 교체와 무관한 사업 지속성 확보, 투자 효율성 개선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비숍 인프라 장관은 30년 국가 인프라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냉혹한 경고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GDP 대비 평균 5.8%를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어 세계 상위 10% 국가에 속하지만 투자 효율성은 하위 10%, 자산관리 성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비숍은 이제 뉴질랜드에는 명확한 계획이 마련됐으며 남은 과제는 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책임은 현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모든 정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인프라 담당 대변인 키어런 맥어널티는 과거 국민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 모두 인프라 사업을 발표만 하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비용이 급증하고 정권 교체 때마다 기존 사업이 취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계획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시간을 잃고 돈을 잃고 숙련 인력을 잃는다며 그들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맥 애널티는 이번 계획이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닌 장기적이고 증거 기반의 국가적 로드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노동당은 인프라 건설 자체를 우선시하는 정신 아래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이민 시스템 프로젝트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재 정부 관계자들조차 실제로 얼마가 지출됐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체인식 역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측정 가능한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채 지난해 폐기됐으며 최종 비용 규모조차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차례의 비용 변경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전체 프로젝트 지출액을 추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공무원들이 자신과 이전 노동당 정부에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3천만 달러 이상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공직 윤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위원장인 브라이언 로시가 별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독립보고서는 수년간 진행된 이민 시스템 현대화 사업이 명확한 성과 없이 종료됐을 뿐 아니라 실제 얼마가 사용됐는지조차 확정할 수 없는 심각한 관리 실패 사례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5월 식품 가격이 전월 대비 1% 상승하며 다시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유 가격 상승으로 2리터 우유 평균 가격은 1년 전 $4.57에서 현재 $5.06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육류와 빵, 초콜릿, 테이크아웃 커피 가격도 상승하면서 식품 물가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연간 기준 식품 가격은 3.6% 상승했고 특히 육류, 가금류, 생선 가격은 6.9% 올라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 유제품 가격 상승이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토마토와 올리브유 가격은 하락했고 휘발유와 디젤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률은 전년 대비 0.3%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이며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부진이 광범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면서 가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산업용 부동산 임대업체인 칼델 스튜어트가 향후 10년 동안 1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해 산업용 건물 지붕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전국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최대 17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5,000에서 2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조업체와 물류기업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 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일반 전기 계약보다 긴 10년 이상의 장기 가격 계약을 통해 에너지 비용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배터리 저장 장치도 도입해 낮에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체 발전 설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내무장관 브룩반 벨덴이 소방응급서비스 기관인 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의 자금 조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FENZ은 주로 주택과 재산 보험료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해 운영되며 지난해 약 8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FENZ의 역할은 화재 진압을 넘어 의료 응급 상황과 자연재해 대응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 1년간 전체 출동 건수의 약 3분의 1이 화재와 관련 없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 벨덴 장관은 보험 가입자들만 이러한 공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재정 지원, 지방세 기반 부담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논의는 향후 소방응급서비스 제도 개편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험업계 역시 현재의 부담금 체계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이 선택되든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배분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치권에서 뉴질랜드 레이버 파티 노동당의 교통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최근 대중교통 이용요금 상한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이 제시한 정책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의 주간 대중교통 지출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당은 이를 통해 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연합정부 측은 해당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고소득 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설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가계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적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교통비 절감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오는 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정책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토요일 이란과 협상에 도달했다고 최초로 발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트루스 소셜의 몇 장의 사진들을 아무 설명 없이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산보하는 사진이 한국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란을 끝내고 곧바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고편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맥락상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들을 올리기 전 과거 이란과 핵협상을 벌였던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쉽고 아름다운 순탄한 길이었다며 그 협정대로라면 이란은 6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고 훨씬 이전에 사용했을 것이며 내가 이란과 맺은 협정은 정반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에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던 것과는 달리 그중 17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도 없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가 되어 모든 것이 평온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B2 폭격기와 뛰어난 조종사들 덕분에 강력하게 가라앉은 화강암 산맥 깊숙이 묻혀있는 핵 먼지를 꺼내어 이란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분쇄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전체와 오랫동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과정이 신속하고 쉽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핵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16일 현지 시간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 여부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된 핵심 조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사찰 재개 시점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찰 재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와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본을 폐기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빈슨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성공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합의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셈입니다. 이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15일 현지 시간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J.D. 빈스 미국 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로드맵에 합의하자 이번 전쟁의 가장 격렬한 대리전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도 일단 완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합의된 15일 현지 시간 레바논 남부 크바루 데프니트에서는 이스라엘 드론이 한 차량을 공격해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종전 발표 보고된 레바논 내 첫 사망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 지역으로 진격하던 이스라엘군의 굴착기 한 대와 전차 두 대를 로켓과 드론을 이용해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로켓과 드론으로 작업군을 공격했다며 로켓을 요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기업 어음 발행에 쓰이는 당좌 예금 회전율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당좌 예금 회전율은 750.3회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3월 이후 약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금 회전율은 은행의 예금 지급액을 예금 평 잔액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회전율이 높으면 소비나 투자 등을 위해 예금 인출이 자주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은행에 돈을 묶어뒀다는 의미입니다. 당좌 예금은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의 일종으로 주로 기업들이 대금 거래에 필요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 개설하는 예금입니다. 예금 잔액이나 계약 한도에서 기업이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면 해당 수표 어음 소지인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증시 호조에 기업들의 투자 소비 심리가 커지면서 당좌 예금 회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0원 4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9원 2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1원 6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 낀 날씨로 소나기가 곳곳에 지나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다 오전부터 차차 개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체어 피트니스 앤드 웰빙 안내입니다.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인 제이드와 아미가 진행하는 무료 의자 운동 및 웰빙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16세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대만화와 11 코후후 레인 웨스트 게이트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은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 또는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홉슨빌레 홉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 신용조회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레 모닝클럽 1 메모리얼 파크 레인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올해와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기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거나 0800-373-6466으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오레와 라이브러리 12 모아나 에버뉴 오레와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기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 켈 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엔제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your land.